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 이제 두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설교 제목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결혼하라. 너는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아무나 말 대단치죠? 덴마크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그가 이런 말도 남겼어요. There are two ways to be fooled. 속임을 당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One is to believe what isn't true. 하나는 진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고 the other is to refuse to believe what is true. 또 하나는 진실인 것을 믿기 거부하는 것이다. 이 쇠렌 케르케고르의 말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속임을 당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진실이 아닌 것을 믿고 붙잡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진실인 것을 믿길 거부하는 것이죠. 주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1차적인 성공입니다. 이게 작은 성공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단위의 성공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진입했습니다. 진리이신 그분께 나와왔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성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진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경우가 많고요. 진실인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하신 그 진리, 진실인 것을 믿길 거부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들어가는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사실은요.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속임을 당했어요. 진실이 아닌 것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주에 들어가면 많은 보상을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죄는 속임을 당하는 거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될까? 속임을 당해서 그러세요. 진실이 아닌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뭔가의 논리적인 연쇄작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을 선택해요. 왜 많은 사람이 해로운 습관을, 옛 습관을 지속하는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 중요한데 왜 속임을 당할까요? 생각해. 속임을 당할까? 진실이 아닌 것을 믿거나 진실인 것을 믿기 거부함으로써. 다른 말로 했어요. 주께서 진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는 작업을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서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 자체를 듣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듣는 것 자체 이제 내가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실을 듣고 아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듣고 알고 사는 데까지를 성경적인 의미에서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잠시 보시면 이와 같이 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는데요? 동의하는데요? 확신하는데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보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선풍기를 꺼내는 집도 있을 거예요. 4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더우니까 선풍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 선풍기를 꺼내기 때문에 미처 안전망을 씌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4살짜리 아이에게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선풍기 돌 때 손가락 넣으면 안 돼. 알았지? 응, 엄마. 이렇게 대답해요. 엄마가 말했어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30분 뒤에 보니까 이 아이가 선풍기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엄마가 조바심이 생깁니다. 분명히 이 4살짜리가 장난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선풍기 돌 때 손가락 넣으면 안 돼. 알았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응, 엄마. 엄마가 유튜브를 보면서 막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데 드드드락 소리가 나요. 애가 막 앙 울고 손가락이 긁혀서 우리 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리모컨으로 선풍기를 켜면서 선풍기가 돌아갈 때 손가락 넣으면 안 된다, 알았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아이가 엄마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선풍기가 웽 하고 돌아가는데 거기에 손을 넣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듣고 확신하고 행동까지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변한 거예요. 믿음은 내가 듣고 확신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드러납니다. 왜 여러분이 같은 내용의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은 설교를 반복해서, 모든 설교 아닙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어떤 설교를, 동일한 설교를 지겹도록 반복해서 듣습니다. 희한하게 들으면서 거듭해서 듣는 가운데 실행까지 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나를 삶 가운데서 잡아주는 그 실행 능력, 동기부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입니다. 첫째는 지난 시간에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크로노스가 뭐였어요?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매일 주어지는 24시간, 자연적인 시간 개념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했고요. 의미와 가치를 지닌 그 시간, 크로노스 막 흘러가는 시간에서 내가 뽑아낸 그것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시간을 사드리라 그렇게 정했었죠. 이런 작업이 특별히 요구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배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카이로스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어떤 요소 가운데 내가 깨어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튜브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조회수 올리는 거잖아요.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그 유튜브들이 고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그 관심을 그게 묶어두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수를 계산하고 방법을 강구한다. 이 말입니다. 조회수 올리는 방법의 하나로 이제 최근에 그 트렌드를 보니까 쇼츠 영상을 제작했더라고요. 쇼츠 영상. 보통 유튜브 그 에피소드 하나가 뭐 아주 짧아도 5분 이상이죠. 뭐 긴 거는 1시간 반 막 이 정도로 되는데 지금 이 세대에는 채널을 확확 돌린단 말이에요. 관심이 워낙 많은 영역에서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면 비율이 그 세로로 돼 있고 10초에서 1분 사이, 그것은 이제 쇼츠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 짧은 영상을 올리면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출될 확률을 확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졌습니다. 그 집중력을 요구하는 긴 영상보다는 쇼츠 영상을 통해서 아주 사람을 빠져들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 댄스 챌린지도 있고 요리 레시피도 있고 뭐 엽기 유머도 있고 그냥 뭐 먹방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근데 짧아. 1분 이내에요. 그러니까 플릭 하면서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한 개 가지고 30분 나를 잡고 있던 것들이 몇십 초 되는 짧은 영상을 가지고 수십 개를 통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동일해요.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에요. 계속해서 이 전략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주목을 앗아가기 위한 이 전쟁은 끊임없을 것입니다. 모든 생산하는 회사의 전략 획시를 하는 일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 제품에, 프로그램에, 이 영상에 묶어둘까? 저와 여러분은 전략적으로 이런 환경적인 악함을 확신하는 가운데 더욱 지혜로워야 돼요. 더욱 주님께 물어야 되고요. 내가 악하다는 말에 이어서 저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주제입니다. 시간을 카이로스적인 의미 있는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 살았다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앞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열악함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것. 그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더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이 메시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 관점에서 내 시각에서 보기에 좋은 삶을 설계하고 추구하는 과정에 사용된 시간은 많은 경우에 카이로스 시간이 아닙니다. 내 뜻, 내 관점, 내가 보기에 내 소견에 좋은 삶을 설계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그 가운데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견이 반영된 이것을 멀리 보는 거죠. 그런 경우에 내가 영혼을 맞이하는 순간에 참 잘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도 세상이 여러 가지 요동치고 변동하는 가운데도 내 동료, 내 동창들 막 걱정하고 평강이 없을 때 희한하게 그 사람만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신 창조 목적과 맥을 같이 하는 소위 말해서 컴패터블한 조화를 이루는 뭔가를 추구하는 가운데 내 일상을 꾸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의 뜻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성경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 이렇게 할 때 각 개인,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주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주의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나에게만 주시는 명령일까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시는 그 서신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만 적용될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주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해. 각 개인을 향하신 주의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과거의 경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 영역,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주의 뜻이 독특하고 다릅니다. 오늘은 그것을 다루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주의 뜻을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주의 뜻이 명확하고 견고하고 선명하고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첫 번째 부분인 각 개인을 향하신 주의 뜻이 희한하게 잘 보여요.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주의 뜻을 분명히 알 때.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6, 17절 잠시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을 때 개인을 향하신 주의 뜻이겠어요? 아니면 전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신 주의 뜻이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두 번째 의미가 강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주의 뜻을 의미합니다. 기억할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사람을 향하신 보편적인 주의 뜻이 나에게 선명해지는 만큼 모든 사람을 향하신 주의 뜻이 깊어지는 만큼 각 개인을 향한 주의 뜻을 파악하고 개인의 인생 목적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개인을 향하신 주의 뜻을 잘 파악하고 제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얼마나 확신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님께서 조명하신 그 진리에 크게 반응하고 그래서 가치가 하늘나라 가치로 변해가고 보는 관점이 성숙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업하는 삶의 퀄리티,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주 광범위한 게 아니라 이런 좁게 그러나 깊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위해서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카이로스적인 기회들을 확확 뽑아내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개인마다 부르심과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 개인마다 부르심과 인생 목적이 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확신이 안 서는데요.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찾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물에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 것처럼 각 개인은 부르심과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빨리 찾을수록 내 삶의 질이,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자신을 향하신 주의 뜻, 주의 부르심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 주시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확신하고 그런 삶을 추구할 때 개인을 향하신 그런 인생의 목적, 그 부르심이 좀 더 빨리 발견되어지고 그런 삶에 누리는 그런 정도가 달라질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제 함께 에베소서 5장 8절 열어주십시오. 주의 뜻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발견하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라는 뜻이구나.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의 목표는 내 속이나 관점에서 보기에 좋은 목표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어떤 것에 대한 공통적으로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 같으면은 에베소 교회 전체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공통적인 주님의 그 뜻이 있고 거기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재정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이렇게 그 부르심이나 강점은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역할 분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에베소서 5장 8절 보십시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의 뜻으로 이 구절을 보면 주의 뜻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잔들처럼 해라. 이것을 주의 뜻으로 알고 추구하고 여기서 자라가는 것을 열망하셔야 돼요. 에베소 성도는 한때 이들은 어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는요? 맞습니다. 우리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주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관점에서 내 인생을 영위하는 것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일까? 구절이 힌트를 보여줍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모상당하고 순하고 자기 의견도 펼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냥 착함의 어떤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착함, 이 선함은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엄청난 보상을 가져다 주는 약속이거든요. 이 착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내 의견을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옆에서 그냥 보조하는 형식으로 하는 착함, 우리가 말하는 순함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적극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성공과 유익을 원하는 적극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다른 이 세상 정신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잘 되고 내 말과 내 주장이 이겨야 한다. 이것이 세상 정신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반대 정신인데 그것이 만약 착함이에요. 다른 사람의 성공과 유익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성공과 유익을 원하듯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펼치는 것, 그것이 착함이에요. 착함이라는 goodness가 가지고 있는 헬라의 의미는 유익을 끼친다 하는 의미예요. 주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적극적인 것. 그러나 두 번째,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의로움은 하나님을 의식한 올바른 생각과 마음입니다. 의로움.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죠. 하나님과 평화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 선언으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그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의로움, 하나님을 의식한 올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추구하면서 사는 것, 삶 가운데요. 진실함, 진실함이 무엇일까요? 진실함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실함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실함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진실함입니다. 자, 부부싸움을 했다 하십시다. 어느 부부를 예를 들면 좋을까요? 포기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부가 아주 대판 싸웠어요. 크게 싸웠어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깊이 싸웠습니다. 이제 다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내는 아내대로 뭐 남편은 남편대로 가까운 누구를 붙잡고 호소할 수 있겠죠. 억울하니까. 보통 다툴 때는요, 두 사람 다 잘못이 있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거의 다. 예수님 외에는 의롭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100% 잘못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크게 싸우고 난 다음에 누구를 붙잡고 호소할 때 억울하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 사건을 묘사하고 설명할 때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해요. 그때 진실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 잘못과 자신이 한 같이 도쳤던 말 그것을 생략하거나 보통은 순화시켜서 부드럽게 묘사해서 나는 그렇지 않고 저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상대방 그 부부 상대방을 묘사할 때가 많은데 그때 뻥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실함이에요. 이것을 주의 뜻으로 알고 생의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분노 가운데 홧김에 말을 뱉었습니다. 그 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비수처럼 칼처럼 이미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붙잡고 그 이야기를 설명할 때는 아니 내가 차근차근 설명했는데 아, 이러더라니까 이렇게 자기가 한 그 정확한 그 강도의 말 칼처럼 날카롭다는 그것을 아주 순화시켜서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구절을 보면서 보증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를 통해서 영혼이 변화받고 가족이 변화받고 또 주님 앞에서 칭찬 듣기 위해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이것이 그에게 주의 뜻으로 자리 잡은 경우에 그 사람은 삶의 매 순간이 달라집니다. 일상적으로 그냥 크로노스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시간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기회로 변환되는 거예요. 건질게 생기는 거예요. 아, 이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참아야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과장하고 싶은데 좀 거짓말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줄인다든지 침묵한다든지 그러면 매 순간 모든 만남, 안고 일었음 그리고 모든 대화 가운데서 카이로스적인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를 향하신 주의 뜻임을 알기에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과 유익을 바라는 선한 마음을 선택할 것이다. 저는 상당히 오래전에 여러분이 경쟁하고 비교하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성공하거나 잘됐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희한하게 불편한 그 대상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목회자인 제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아마 금식하는 기간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과 유익을 바라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자리 잡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금식 기간에 그게 다가왔어요.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면은 이런 잘못도 많은데 이렇게 잘 나가는 거 아닌데 하나님은 배락을 왜 아끼시지? 우리는 많은 경우에 허물이 많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이번 수요일날 전도사님이 내로남불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에만 불륜인 그런 시각으로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성공과 유익을 바라는 이 착한 마음이 우리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너도 그렇게 살라. 나를 향하신 주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과 유익을 따르는 선한 마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진실이 아닌 말들로 나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것을 줄이도록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그런 행위를 주님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결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 몇 년 전에 그 베드로전서 설교하면서 아주 강조하고 또 외우라고 도전했던 그 구절이죠. 왜?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은 정말 이게 내 영혼에 꽂혀서 씨름하고 그래서 살아낼 수만 있으면 분명히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파워풀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한 구절을 가지고 정말 살아내기로 혼신의 힘을 다하면 분명히 그 결과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 다가온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카이로스적인 그런 기회를 다 낭비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분노 드러내고 감정적인 보복하고 관계를 차단해버리고 손에 있는 일 발생하면 자신의 입장 정당하기 위해서 상대방 잘못을 과장해서 묘사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이 주의 뜻으로 나의 삶의 목표 지침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반드시 살아내야 돼 라고 하는 처절한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나의 자존심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나의 자존심. 영혼 가운데서 남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진정한 만족 있는 복된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게 정말 파워풀한 약속인데 이 세상 현재 인생에서 뿐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 영혼 가운데서 좋은 날입니다. 그렇게 도전할 만하죠? 그냥 그때 드는 생각과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대신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그 입술을 말하지 말고 늘 그래왔듯이 분노하고 시험에 들고 기분 나빠하는 대신에 다른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내게 일어난 좋지 못한 기분 나쁜 사건에서 선을 모색하는 거예요. 화목의 길을 찾습니다.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저런 사람과 일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책을 지은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에 의하면은 사형수,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극악한 죄수들이겠습니까? 간증 초기에 뭐 사형수를 묘사할 때 보면은 분노가 일어나요. 그 한 일에 대해서 고칠 가망이 없구나. 저 정도 완악하면은 정말 희망이 없구나. 그런데 변해요. 저 여러분이 저런 사람과는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속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배우자이든지 동료이든지 친구이든지 자녀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거 안 변해. 하나님을 제안하는 거예요. 변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미성숙하면 할수록 내 기준에서 내 잣대에서 타협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관계적인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에 행했던 것처럼 기회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들이듯이 지금 관계적인 갈등과 문제에서 의미 있는 카이로스적인 뭔가를 확 뽑아냅니다. 왜요? 영혼 가운데서 남기기 위해서. 영혼 가운데서 남기는 사건이 되도록. 이를 위해서 이 사람은 그 사건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그때 늦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마음의 목표를 정해놓으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은 저도 이것을 실행하고 있고 실험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한 사람의 동지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길은 주의 뜻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 구절을 암송해서 마음에 새겨놓고 그듭그듭 기도하면서 생활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주의 뜻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선정해서 미리 마음에 새겨놓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암송 단계가 끝나면 기도를 그듭그듭 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인내를 배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내가 암송했어요. 그냥 인내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져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기도해놓고 그런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면 안 되죠. 생깁니다. 일이 생깁니다. 나를 복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중간에 실패하고 또 거르친 경우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혈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기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진정한 차원의 행복감을 맛보기 원하며 좋은 날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추구하며 사는 것이 주의 뜻임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해서 혀를 다스릴 것이며 화목을 구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이제 메시지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 관련해서 왜 부모가 주의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키울까요? 자기 생각이 강해서. 에베소서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감히 단언컨대요. 우리 시대에 부모와 자녀 간에 생긴 모든 문제가 이 한 구절에 달려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한 구절에 있다고 저는 목회자적인 그런 양심으로 그렇게 진단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일반적으로 가지는 부모의 착각은 특히 엄마는요. 자기 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생각해요. 무엇이 가운데라도. 합당한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선물이에요. 맡긴 선물이에요. 잘 간수해서 이 아이를 완성시켜서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잠시 맡겨둔 선물이에요. 소중히 다뤄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를 위탁하셨다는 진리에 눈뜨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왜곡된 사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야단 칠 때 야단 안 쳐요. 그리고 잔소리와 간섭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우는 거죠. 이 본문에는 이게 주의 뜻이거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떤 부분 어떤 지점을 건드려요. 말로 건드립니다. 그래서 자녀의 분노를 유발해요. 구타 유발자. 분노 유발하는 거죠. 이게 자녀가 부모의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떠납니다. 아이를 체벌한다라고 해서 이 아이가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마음 쓰지 않는 그건 오해입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방식대로 자녀를 건드려서 분노를 유발할 때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독립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 누적된 분노가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영혼의 그 부모를 역겨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태도로 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유발한 것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악을 씻어주십시오. 죄입니다. 죄. 실수가 아니라 죄예요. 제가 씻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때로는 여러분들이 자녀 앞에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다오라고 고백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회개를 하고 나면은 이것이 주의 뜻임을 믿기에 자녀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자녀의 본이 될 수 있는 자녀의 삶의 본이 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속임을 당하지 않는 길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진실이 아닌 것을 속임을 당하지 않는 길. 진실이 아닌 것은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실인 것은 내 마음에 새겨놓고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즉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뜻을 차곡차곡 알아가십시오. 성경을 펴서 이것이 주의 뜻이구나. 이것이 주의 뜻이구나. 차곡차곡 알아가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드러난 진실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진실이 아닌 것은 걸러내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진실인 것만 선별해서 마음에 새겨놓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퍼스널리티, 유니크한 어떤 특징, 강점, 경험, 열망,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시지? 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을 향하신 주의 뜻은 성경 말씀에 드러난 진실과 내 삶을 비교하고 진실이 아닌 것은 걸러내고 진실인 것을 선별해서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 동일하게 선명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이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삶의 지향점이 생길 거예요. 이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디렉션이 생깁니다. 그때 이 디렉션이 생기면 지향점이 생기면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어디에 할당되어야 되는지 계산이 빨리 됩니다. 지향점이 생기면 시간에 대한 안목과 지혜가 생깁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반영하는 데 자신의 시간을 적절히 배치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1 학생이 있습니다. 고1이에요. 1, 2, 3 첫 학기가 되어서 일주일 뒤에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있는 그 중간고사를 우리는 지향점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일주일 뒤에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에 자주 가던 PC방 가는 것을 자제해요. 일주일 뒤에 있는 어떤 일 때문에. 이 동일한 학생이 일주일 뒤에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면 어때요? 확 풀어지고 또 다음 기말고사가 다가올 때까지 이제 정신이 해이진 상태로 살 수가 있겠죠. 지향점이 지나갔기 때문에. 자, 2년이 지나서 얘가 고3이 되었습니다. 고3 지금 1월 지금 현재 시점이 되었습니다. 고3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도 자신도 긴장 모드에 들어갑니다. 왜요? 올해 한 해는 수능 시험이라는, 올해 수능이 언제죠, 한국에? 11월 17일입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금요일이더라고요. 이제 수능 시험이라는, 올해 수능 시험이라는 지향점이 하나 딱 생겼어요. 이 얘는 대학 가는 것이 수능 시험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고1, 2 때 기웃기웃 하던 그것을 절제합니다. 지향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 시험이라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1년 뒤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지향점이 있어요.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 가운데서 누릴 부요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개념도 이 지향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향하고 있는 이 영혼에서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진다.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부요를 결정짓는 요소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됨을 알기 때문에 이 지향점 때문에 다르게 산다는 거죠. 영원한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의 뜻을 깊이 알기 위해서 생각세계를 더욱 주의 말씀에 두십시오. 주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될 수 있으면 피하도록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 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을 품은 주 백성들,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메시지가 주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떠나 주십시오.